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쌓이고 그날 열린 날에 방주가 아라바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찬물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도 유리를 열어와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 줄 알았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옷을 열어 다시 비둘기의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오심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리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하나님이 말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고 지난주에 다짐하면서 교회 문을 벅차고 나갔었는데 어떻게 조금 기쁨이 잘 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으면 내 조철만큼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들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오전은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오후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 번씩 이야기하다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서둘러서 일단 총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예배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1절부터 5절, 6절,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제가 4절,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이 4절을 받고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강의할 때 나중에 좀 세밀하게 할 텐데 지금은 세밀하게 하지 않고 구원입니다. 그 구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거룩 아닙니까?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관계하려고, 교제하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동일선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 읽으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나중에 오면은 예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예정,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소서가 또 구약 성경이 밝히, 신약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스도 한번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시작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판 위에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오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오늘 이걸 노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밑에, 서울에 지금 저기 신대원 바로 밑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제가 되게 사랑해서 가끔 혼자 가서 콜라도 한잔 마시고 또 콜라도 한잔 마시고 제가 다른 건 잘 안 마시거든요. 집에 집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서 이제 혼자서 마시고 가끔씩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갈 때마다 자석이 많거든요. 자석이 많은데 자석에서 들리는 대화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기 고양동은 되게 작은 동네입니다.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원당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 원당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화정을 가고 고향을 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있는 그 신대원에 있는 고양동은 되게 외곽이고 사이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석 자석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뭔 줄 알겠습니까? 눈치가 좀 채집니까? 교회국입니다. 한결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단 제가 늘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운 게 목사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비판합니다. 한 해에 몇 번만 들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건데 갈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골짜기 이 동네에도 모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심각하구나. 자세한 내용을 옮기진 않겠습니다.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아니 목사인데 한 번씩 목사 이렇게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했던 신호하고 있는 지금은 양쪽을 다 아직은 저쪽에서 타임이 안 돼서, 울산교회는 고신에서 소위 말하는 몇 프로 안에 드는 건강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동네 안에 살고 있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울산교회 안이라고 해서 목사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없고, 성도들 간에 비난이나 비판이 없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가 심호하고 있어서 제가 이 교회 다녀서 정말 좋겠다고, 그 목사님 밑에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구현해가고 있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형님이 도망가는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동을 같이 다니는 분이라서 그 형님 나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목사님이 경찰서만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른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워낙 소송과 고소고발이 많아서. 여러분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망 덩어리이고 죄 자체가 우리 내성 깊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우리잖아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은 밖에 계신 분들이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 안에 천국이 펼쳐지거나 천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오늘도 설명할 거지만 허락하셔서 사람과 사람을 철과 철이 부딪혀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사람을 빚으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이 분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 사람을 다듬어 가시지 싸움으로 번지고 고소와 고발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거기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과 사람이 갈등으로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런저런 갈등 상황을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경험하셨을 터이니 이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사람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신대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신론이 아닙니다. 인간론을 배웁니다. 왜요? 인간이 누구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우리의 귓전을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예수 한번 믿고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부흥회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 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집니까? 아니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빚어가십니다. 노아가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의 중시조였다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을 노아가 하나님께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아의 순종이 같이 갑니다. 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가만다라고 표현을 한글 표현이 해놓으니까 우리는 다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바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렸다 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날아가는 겁니다. 바꿔 설명해 볼까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하죠. 성경이 나와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아무리 저를 되게 이렇게 웃음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래도 저 목사는 되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동풍에 의해서 파도가 물벽이 되어 섰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어 표현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바람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건너갈 때 바람이 계속 불어서 물벽을 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아가야 됩니까? 안 날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성령이 그러셨는데 저도 다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쓰이겠거든요. 일단 몇 명 앞에서 날아가는 거 보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물 좀 흘러내리고 건너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 만물은 움직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판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판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갈등을 우리에게 이 고통을 우리에게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좀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미니적거리다가 나사로를 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시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가 그쳤다라고 이 자리 말하고 있고 3절은 땅에서 물이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40일 비 오고 150일 창이라 하다가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일 날에 7월 17일이죠. 반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7월 17일이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서 몇 개월째 방주가 멈췄다는 거죠. 2월 10일날 배 타가지고 2월 17일날 비오기 시작해서 7월 17일날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몇 개월 동안 떠 있었다는 거죠? 네, 5개월입니다.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닌데 그죠? 되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5개월 만에 방주가 멈췄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방주에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주에 창문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올라섰습니다.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지 몰라도 5개월 동안 배에 있었지 않습니까? 밖에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6장, 7장, 8장 이어져 오니까 이 시간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심을 안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의도적으로 방주를 짓는데 몇 년 정도 걸렸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년에서 100년 어간 안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러면요 적어도 100년이라 잡고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방주가 지어지던 그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100년 가까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하신다. 왜요? 당신이 지었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셔야 되는 창조주의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는 거 아니 고통스러웠다는 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칩시다. 자, 방주가 지어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지 않습니까? 말 안 하십니다. 그죠? 계속되는 침묵입니다. 들어가라 말씀만 하시고 노아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멈춘 겁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5개월 동안 배 타보신 적 배 타본 사람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봉희 선교사가 있었네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없으시죠? 창문도 없는 그렇다고 요즘처럼 환기시설이나 돼 있었겠습니까? 잘 그런 배에서 이 사람들이 가수는 물리적인 고통 이외에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지어놓으셨던 수조의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의 비명을 듣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무던하게 노력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합당한 멸망의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고통이 사무쳤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겠죠.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앉아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서가는 것과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 사이에 지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기다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을 기다림으로 생각하셔서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쉬는 것과 기다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언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합니까?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밤주에 낸 창문을 열고 여기 창문이라는 것은 뚜껑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래하였다는 게 배와 땅 사이를 왕래했다. 그 정도. 한글로 이렇게 성경은 그런 뉘앙스인데 와초라는 이 히브리어가 뜻하는 이 아쇼브에서 나온 말인데 왕래하다는 말은 까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뭐 아마 까마귀는 썩은 시체 위에서 앉았을 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젖은 보물 위에 앉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날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젖은 땅에서 안 살거든요. 그 썩은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7일을 또 기다렸대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감람나무 잎 뭘 의미합니까? 나무가 예, 잎사귀를 피울 정도로 생명을 바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진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이제 비둘기가 살만한 조건이 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증거를 찾았죠. 10절에 보니까 7일을 기다리고 했는데 12절에도 또 7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7일을 기다렸다가 되어 있고요. 뒤에도 7일을 기다렸다. 앞에 도단한 잎을 비둘기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밀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날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제 문을 도끼로 찍어서 열겠습니까? 생각은 별로 다 되게 순종적이시네요. 보니까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둥둥 떠다니다가 배가 걸렸어요.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땅이 말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잘한 게 노아가 탁월한 게 노아가 에녹과 같이 같은 반열에 올리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주를 사는 것 그런 의미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하시는 의미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은 겁니다. 노아는 기다립니다.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느긋함으로 드러나겠죠. 느긋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일을 그르칩니다. 내가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느긋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계획들이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계실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아니 당신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판에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 거기 좀 계시고 제가 일할 테니까 좀 보시라고 차라리.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원망 정도 하면 되게 아주 수준이 고차원적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하거나 교회하고 등을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노아는 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드러나는 게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음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잠언 말씀이 참 탁월한데, 자 그러면 아까 10절과 12절에서 읽었던 이 7일을 기다려 10절에서도 기다린다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사가 히브리어로 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할까 합니다. 12절에서는 야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기다린다인데 히브리어는 기다린다의 동사를 다른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 헬이라는 단어가 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훌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이 산고의 고통으로 몸을 비틀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고통의 와중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에 파생된 단어가 이 헬입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간절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마땅히 그분을 의뢰함으로 의무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성경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헬이라는 단어는 의무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판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아까 야헬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야헬은 똑같이 간절함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이 기다림은 눈에 보이는 그 소망 때문에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약간 두 기다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 예화는 이렇게 제가 책을 뭐 읽고 그게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자주 제가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어차피 저 가족이 함께 안 와 있으니까 제가 해도 그죠. 녹음이 된다는 건 불편하긴 하지만 제 아들이 자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우리 야구장 가요. 제가 울산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들하고 야구장을 처음 많이 갔습니다. 아빠 야구장 가요. 그래, 다음에 꼭 가자. 그럼 아들은 의무적인 기다림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유치원을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약속했던 대로 오늘 우리 같이 야구장을 가자 저녁에. 그럼 아들은 아빠 지금 유치원 안 갈 테니까 지금 바로 가요. 유치원 가방을 내려놓거든요. 아니야, 야구 선수들이 지금 자고 있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나서 경기를 해. 갔다 와서 아빠랑 가자. 그러면 제 아들은 소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헬과 야헬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조급해하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소망 속에서 기다린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시면서 인생의 터널 끝이 안 보여서 고통으로 참담하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터널에 들어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절망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여러분, 끝이 안 보일 때 노아도 밖을 못 보잖아요. 노아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노아는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말씀 한 번이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두시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데 노아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의무적인 기다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터널을 한 발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교회의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동역자들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맞아, 이 길 가는 게 맞아.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위로해 줄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모세와 노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아니,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을 아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뢰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 나 그 사람 하면, 나 참 신뢰해. 나 그 사람 참 믿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되물어 볼게요. 그럼 그 사람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가지기까지 누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는지 다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서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 단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여정 내내 하십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내도록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신서에 많은 말씀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는 건 24시간 기뻐 뛰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성경이 그걸 모르고 말도 안 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나오잖아요. 불평이 훨씬 많죠. 감사하고도 안 그래요. 그럼 성경이 뭘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이상적인 것들을 성경이 요구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때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곳에 섰을 때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믿음의 터널 끝쯤 다다랐을 때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야할이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노아를 다듬었나? 13절에 보실까요?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 뚜껑, 그러니까 천정 위에 문을 열죠. 비가 올 때 닫아뒀을 테고, 낮에는 열어서 환기를 하고 밤에는 다시 닫았겠죠. 낮에 햇빛이 얼마나 쬐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보통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지만, 안에 나무가 3층으로 칸들을 막고 골을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걸 안 막았으면 4만 3천 톤급 정도 되거든요, 배가.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건데, 4만 3천 톤급이면 농구장이 2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환기구가 하나인데 낮에 해라도 많이 비치면 이 안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지만, 보면 14절에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치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치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못 본다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절망하고 사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언제 나왔습니까? 601년 2월 27일입니다. 방주에 2월 10일 날 들어갔죠. 그러니까 딱 방주에 1년하고 17일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40일 있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40일 비 내리고 150일간 비가 창이라고, 그 뒤부터 150일 다시 마르고, 노아 식구가 나올 때까지 1년을 넘게 그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를,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지었는데, 방주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믿고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지나 사람들 와서 놀리고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났을 때 비가 옵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비가 그쳤으면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걸렸어요. 배가 멈췄어요. 그래서 날려보았더니 나갈 만한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노아가 1, 2년 기다린 게 아니죠. 여러분 한 1, 2년 기다려보신 적 있어요? 노아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노아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제 아무리 추론해봐도, 이 당시 냉장고 없었으니까 그죠, 식물 가지고 들어가서 말려서 먹었겠죠. 1년 17일 동안 똑같은 음식 먹어라, 우리한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얼굴 보는 것도 그런 상황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갇혀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에 자취하던 친구 두 명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무언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한참 젊은 때였으니까, 지금도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냐 물으면, 그 이제 욱하는 자존심에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짜장면을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한 제가 오기를 부렸다가, 그러면 이 일을 형이 성공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 중간에 그치면 형이 뭘 해라, 이렇게 해서 좋다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면서 짜장면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습니다. 울대 뒤편에 1,500원짜리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곱빼기는 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째도 오고 아주머니하고 이제 되게 친한 친구인데 왜 오느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그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참 측은하게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람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기를 한 건 두 번째 치고 제가 이거 똑같은 음식을 한 달 동안 딱 먹는 순간 물론 전 완수했습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저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뭔가를 먹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대략 방법에서 뭔가를 먹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그 채소들을 1년 넘게 먹었을 겁니다. 방주 속에 있던 짐승이나 새들이 성인군자 아니라고 했죠. 조용히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개 한 마리가 한 마리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같이 짖죠. 방주와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1년 17개월 동안 짐승들 금식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새끼들 실어놨으면 더 먹었겠죠. 새끼들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제가 요즘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이 제 아들 중에 세 번째 분이 18개월, 19개월씩 가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에 6끼를 먹더라고요. 그 6끼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뭐 당연히 괜찮다 생각했는데 고통스러운 건 이분이 1일 5똥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는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먹고 얼마나 많이 배설했겠습니까? 노아 식구들은 중노동입니다. 제가 볼 때 방주 안이 파라다이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니요. 역겨운 냄새, 소음, 중노동. 방주는 세상보다 더 치열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인류의 중시조가 되려면 이 훈련을 통해서 죄성을 빼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빠지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이게 정신병 딱 걸리기 좋은 데입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요. 맨정신으로 들어갔다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를 이유 없이 구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밀어놓고 이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진행시키셨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할지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 두십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은 나뭇가도 같아서 벗어날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안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인간마다 늘 악독한 인간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갈아놓으십니다. 산산조각 내시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두셔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공고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황변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도 말씀만 듣고 잘 빚어줄 수 있다고 황변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안 그러셔도 된다고 좀 그만하자고 안 고통스러우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앉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그걸 기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방주의 구조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방주의 구조가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이 어디에 낸다고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놨다가 문 닫아버렸잖아요. 막으셨으니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으니까. 창문은 딱 하나인데 위로부터 한 규빗 한 50cm 밑 그 위에 딱 있다는데 이건 직경으로
10cm 정도 되거든요. 그게 원형인지 네모난 창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네모난 창이라 칩시다. 여러분, 방주는 옆을 보는 창이 없습니다. 방주는 하늘만 보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열면 하나님만 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창문, 하나님만 보이는 그 창문 하나만 그들에게 주셨다는 건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덟 식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짓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라는 걸. 왜 내가 저 남자 옆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저런 자식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신들이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천장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대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헬과 야할, 의무적인 기다림도 가능하고 소망의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그 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칠흑같은 어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곤고와 환난으로 밀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부서뜨리셔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으시려고 그 작업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죠?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안 빚어졌, 스스로 자기가 아,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안 빚어졌구나. 그 제가 안 물어봐도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답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빨리 당기거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빚어져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을 뚫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옆에 상황을 보면 아니요, 답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터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간판이 더 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때에만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출발하셨죠. 아니 뭐 올 한 해가 어떤 혼란의 도가니였는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창세기도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읽다가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못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흐르는 시간 위에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으시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가 그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지워져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의무적인 기다림과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잘라낼까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시는 사람들로 나의 이 부족하고 허물을 못한 부분들을 잘라내시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보조를 맞추는 것 한 가지와 내 영혼의 창을 뚫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돕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들이 부족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상황과 그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제하여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진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